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2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요. 프랑스 영화 베티 블루의 스코어 베티 에 조르그였습니다. 이 프랑스 그 제목은 37.2도라는 제목이었어요. 네, 불같은 여인 베티의 광적인 사랑을 그린 영화의 테마음악은 가브리엘 야레드의 곡이었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이 하나 도착해 있어요. 안녕하세요. 21살 여대생입니다. 전 요즘 고민에 빠져 있어요. 어릴 적부터 피아노 치는 걸 정말 좋아해서 음악을 전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부모님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하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몰래 음악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고3 여름방학 일주일 전 담임선생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부모님께 음악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얻었어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원하던 서울의 모 대학에 합격해서 음악을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딱 한 학기를 다니고 집안 사정 때문에 휴학을 하게 됐어요. 휴학 기간 동안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잠시 집에 갔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음악 공부를 그만두고 안정적인 직업 가질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전 서운한 마음에 화를 내버렸고 그 상태로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서울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빠랑 통화를 하면서 아빠도 제가 음악을 관두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어요. 평소 무뚝뚝하시고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아빠가 정말 기뻐하시면서 네가 벌써 그런 생각을 해서 대견하다. 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정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빠한테 처음으로 대견하다는 말을 들은 건데 내가 음악을 해온 시간 동안 부모님께 대견하지 못한 딸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부모님이 그토록 원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 일반 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2학기 등록을 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는 학과 공부를 마치고 직장을 가지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가족들이 행복해지겠죠. 하지만 제 기준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주는 행복과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행복을 쫓아가자니 가족을 버리고 저만 행복해지는 길인 것 같아서 두렵고 가족을 생각해서 계속 지금 생활을 유지하자니 정말 꿈이라곤 하나 없이 돈을 위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혼란스럽습니다. 이 선택 하나로 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너무 고민이 됩니다. 이런 제 고민도 들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익명으로 굉장히 길게 보내신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 주변에 주변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저랑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도 이런 상황이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안이 어려워서 음악을 저랑 같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집안이 어려워져가지고 그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어요. 그 친구는.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도 다시 복학 못하고 음악 공부 못하고 계속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을 벌어서 부모님 이제 집에다가 계속 갖다 주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다시 음악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제대로 시작을 했던 게 거진 작년? 네. 그러니까 서른 넘어서야 음악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저는 그 친구를 20살 때 만났었는데 근데 많이 후회를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본인의 인생이고 본인이 물론 이렇게 돈을 벌어서 집에다가 좀 이렇게 보탬이 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글쎄요. 그게 나중에 부모님도 좀 안타까워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해서 음악으로 또 성공을 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좀 성공을 가져다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좋은 걸 하면은요,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도 더 잘할 수 있고, 타고난 사람보다도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사연 보내주신 21살이시니까 또 아직 한창이시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많은 분들이 저보다 띠동갑 이상 많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다른 일을 다 하시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네, 음악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은데, 다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힘내시고요. 제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EBS 경청 검색해 주세요. 트위터 EBS 리슨 통해서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전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반디, 모바일 EBS 반디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 좋은 음악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클래식화의 메들리 듣고 와서 책 읽어주는 여자 박기빈 아나운서 만나볼게요. 책 읽어주는 여자 박기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희빈입니다.
네, 박기빈 아나운서는 어렸을 적에 내가 30대에는 이런 모습일 거야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혹시? 그리고 그대로 됐나요?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반에서 아이들에게 그날 수업이 그거였어요.
네.
스케치북, 그러니까 큰 스케치북에 이제 너네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계획표 짜듯이 이렇게 선을 그어서 몇
네.
살부터 몇 살까지는 뭐하고 한번 짜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네.
제 기억에 다른 건잘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30대 그때, 그때 저는 28에 결혼을 하고,
28에 결혼을 하고
그때 이제 가정을 꾸리고 30대에는
네.
내 일도 하면서 막 그런 삶을 그렸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그럼 28살에 결혼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끝.
10년 늦은 건가요? 농담입니다.
10년까지는 안
네.
늦었고요. 네, 좀 늦었죠.
그렇죠. 뭐 그렇게 그린 대로 인생이 척척척척 나가면 재미없죠.
그렇죠. 그리고 뭐 30대 되면 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뭔가 크게 이루어내고 막 이런 거를 꿈꾸잖아요. 그리고 어린
그거는
시절에는 30대가
네.
굉장히 나이가 많게
예, 맞아요.
느껴졌거든요. 근데 뭐
그럼 뭐 일적으로는 이루셨네요.
아예 아니에요. 아직
네.
멀었죠.
뭐 방송사에서도 또 이렇게 아나운서로서 활동을 하시고
네.
네. 다 자리를 잡으셨잖아요.
아유, 아니에요.
네.
자리를. 네.
저도 어렸을 때이 30살 하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맞아요.
이렇게 아이들도 왠지 있고 결혼도 당연히 했고 예.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내 분야에서 좀 이렇게 뭔가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랑 비슷하네요.
네.
대부분 다 그렇게 어려웠을 때는 생각을 하죠.
근데 요즘은 또뭐 결혼도 좀 늦어지고 네, 하니까 아직까진 괜찮은 것 같네요.
네, 뭐
네.
아직까지는.
10대 때는 원하는 학교에만 가면 다잘될것 같고, 또 20대에는 취업만 되면 좀 안정적이겠지 하고, 30대가 되면 인생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쵸. 근데 30대가 돼서도 사실 이 전혀 다른 분야로 또 이직을 한다거나, 다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거나 그런 분들도 요즘 굉장히 많으세요.
꽤 많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학업을 끝내고 사회에 나와서 처음에 사회인으로서 처음 시작한 그 일, 자기 위치 그런 것들을 좀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바라는 일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는 때가 와요. 그래서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쭉 그 길을 가는 것 같고 아니야 나는 그게 더 하고 싶어.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또 다른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고 보면은 인생에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안정된 시기라는 거는 딱히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네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책 읽어주는 여자에서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이죠.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한마디 어제부터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생의 항로를 좀 수정하고 싶은데 아 지금은 너무 늦은 게 아닐까라고 해서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네. 힘이 될 수 있는 한마디를 골라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글에 담긴 한마디는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를 만든 이유는 아니다, 입니다.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를 만든 이유는 아니다. 회사일로 강원도 고성에서 명태잡이 어선을 타고 직접 바다로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통통배를 타고 아침바다로 나아갈 때 마치 한 마리 갈매기라도 된 듯 싶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고성항 가까이 다가온 듯 하더니 어느새 다시 멀어진 섬들 아침 햇살에 빛나다가 부서지는 파도 소리. 저는 어린애처럼 신이나 마냥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항구를 떠난 지 한 시간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무심코 사방을 둘러보자 아, 바다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망망대해에서 통통배 하나에다 목숨을 의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그 감격스럽던 바다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멀미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질이 아주 심하네요. 명태잡이 어부 김씨가 멀미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저를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는 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왔는지 후회가 됐습니다. 단 1초라도 빨리 육지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비로소 바다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하나가 아니라 엄숙한 삶의 터전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다시 고성으로 돌아오자 출항할 때와는 달리 일기 탓으로 출항을 금지당한 배들이 항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들을 보자 역시 배는 바다로 나가야 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부도 그 배를 타고 고기를 건져 올려야 어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는 실은 바다를 항해할 때보다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더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항구를 떠나지 않는 배는 배가 아닙니다. 항구를 장식하는 하나의 기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작은 조각배일지라도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어야 배이며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항구에 정박해 있기만 한다면 배가 아닙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항해를 시작한 이상 항구에 정박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해왔던 것을 하면 항상 얻어왔던 것을 얻게 됩니다. 익숙한 것이 편하다고 해서 마냥 그것에 머물러 있다면 바로 그 익숙한 것들이 독이 되고 쇠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중국의 어느 서커스 공연장에서 밧줄고개를 하는 한 여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직 밧줄 하나에 몸을 감고 그만 두 손을 놓아버릴 때는 그대로 떨어질까봐 아찔했습니다. 그렇지만 손을 놓지 않으면 밧줄고개의 감동은 느낄 수 없었을 겁니다. 공중분해 타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잡고 있는 그네줄을 놓지 않았다면 그 고개사는 다른 그네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고개사가 잡고 있는 줄을 놓지 않고 하나의 그네만 계속 탄다면 관객들은 재미없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저는 공중군해를 옮겨 타는 사내를 보면서 제 자신의 삶의 공중군해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손을 놓고 동시에 다른 그네로 옮겨 타야 할 순간에 언제나 두려워 옮겨 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화 없는 답답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실패라고 여기는 것은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을 때 감히 시도할 용기조차 갖지 못했던 점입니다. 그리고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일시적인 패배에 너무 쉽게 단념했다는 점입니다. 아무것도 도전하려 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자입니다. 도전에서 오는 위험과 모험에서 오는 두려움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려고만 하면 결국 최소화된 삶을 살고 맙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일을 나중에 틈이 나기를 기다려 한다면 끝내 그 일은 하기 힘이 듭니다. 나의 내일은 지금 내가 무엇을 열심히 두려워하지 않고 하고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신은 두 번째 인생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낭독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로드 스튜어트의 세일링이었습니다. 아, 멋진 글이었어요.
네, 이번 글에 있었던 한마디는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를 만든 이유는 아니다. 네. 이 말에 대한 정호승 시인의 이야기였어요.
아니죠. 배는 항해를 하라고 만들어진
그쵸?
거죠.
맞아요.
항구에만 있으면 배가 아니죠.
그렇죠.
이 모험하는 삶 혹은 안정적인 삶 둘 중에 어떤 걸 지향하십니까?
저는 모험하는 삶이 좋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생각을 해보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안주하지 말자. 네. 지금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좀 더 나아가보자 이런 생각은 하는데 안주하면서 살아왔죠.
거진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유난 씨도 그랬나요?
그럼요. 저도 항상 모험을 해보고 싶고 또 뭐 도전해보고 싶고 하지만 현실은 안정적인 삶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네.
그걸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용기도 필요한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모험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우리 예전에 뭐 그 이야기 있었던 건 톰 소의 모험처럼 네, 갑자기 어딜 가서. 그러니까 그런 게 꼭 아니더라도 일상을 살다가 그냥 내가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봤던 것들
네.
그런 거를 한 번씩 도전해보는 삶 자체가 그게 모험인 건데
네.
근데 그것 자체도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기가 좀 힘들죠.
네. 맞아요. 아, 내 인생 최대의 모험 뭐가 있을까요?
내 인생 최대의 모험 무슨 뭐 오지탐험 이런 걸 얘기하면 좋은데 저는 그러니까 내 인생 최대의 도전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냥 잘 다니던 회사를 아무 대책 없이 그만뒀었어요. 아무 대책 없이.
대책 없이.
뭐 시험 중에 그만둔 것도 아니고.
떨어지면은 땡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었죠. 아. 그러니까 그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했던 모험 중에는 하나의 제 나름대로는 도전이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현실적인 모험이었네요.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요즘 세대.
유난 씨는 있어요?
글쎄요. 저는 항상 모험을 꿈꾸지만 네, 또 그렇게 하지를 잘 못하죠. 제 인생 최대의 모험?
뭐 도전하면 도전했던 거.
도전했던 거. 항상 근데 저는 뭐 대회든 뭐 이런 거 도전해도 항상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모험이라고 그냥 좀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갑자기 피아노를 치겠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모험 아니었을까요? 항상 유난 씨가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네요. 또 모험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 당시 때는 모험이라고 생각을 못했죠.
네. 오히려 본인은 네, 정작.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도전이었고요. 또 지금 얘기하다가 생각나는 게 뮤지컬 같은 것도 또 좀 모험이 아니었을까.
안 해봤던 분야.
그렇죠. 연기의 연자도 몰랐던 저인데.
정말 그러네요.
갑자기 주인공 캐스팅이 돼가지고.
주인공으로.
제가 망치면 정말 망하는 거거든요.
정말 부담도 네. 컸겠어요.
네. 작은 무대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정말 네. 그건 큰 도전이었네요.
그러네요. 모험이 꽤 많이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모험을 앞으로 저 많이 해보고 싶어요.
네. 저도 그렇긴 해요.
네. 요즘은요. 그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한 가지 일로는 평생 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뭔가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좀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현실적으로 봐도 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정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60 전에 정년을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인생이 100세 시대라고 하면 길게는 3,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회사에 말고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즐겁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사실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좀 들어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아나운서를 해봤으니까
요즘 들어서는 아니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꿈인데
네.
저는 동화 작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이들을
거죠.
쓰고 그리고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했고 원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고 한때 제가 만화가를 꿈꾸기도 했고
네.
근데 마침 아나운서 일을 하면서 한 5년, 6년을 지금 매주 한 권씩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조금씩 저도 모르게 마음이 더 기울어지는 것 같고 꼭 방송 일이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제가 스스로도 조금 그런 게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마음에만 있고 당장 지금 오늘 방송해야 될 거 준비하느라고 그
그렇죠.
이후의 일들을 뭔가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스스로는 많이 늘 반성을 해요.
동화 작가 박기빈 씨.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정말요?
네, 그리고 또 직접 좋은 목소리로 또 읽어주시고.
그렇게까지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제 네. 꿈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난 씨는 뭐?
저도 한 건 주세요. 나오면. 네. 저는 글쎄요. 저는 회사원이 해보고 싶어요.
정말요?
네. 그냥 뭐 웃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요 아니요.
그 한때 그런 약간 판타지가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요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은데 아침에 이제 저희 아버지 뭐 이렇게 할아버지 이렇게 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와이프가 골라주는
넥타이
이렇게 딱 메고 뭔지 아시겠죠?
알아요.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수트 입는데 넥타이 오늘은 이 색깔이 좋겠다. 그래서 넥타이를 딱 메고 이제 서류 가방 같은 거 하나 들고 출근을 했다가 또 퇴근하면 이제 가족들이 또 이렇게 반겨주고 같이 저녁 식사하고 약간 그런 삶.
오.
왜냐면 저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아직 직장 생활은 안 해보셨으니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것들을 항상 꿈꿨던 적이 있었죠.
어, 그럼 그거는 방법이 없나요? 도전해볼 방법이 없나? 빨리 공채 채용난 거 찾아보세요.
EBS에 취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공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여기는 수트에 넥타이를 안 메고 와요.
아니요, 메고 와도 되죠. 누가 뭐라고 하진 않죠. 아,
그냥 혼자.
아, 그럼.
네, 풀 착장으로 아내가 매일.
골라준 넥타이를 네. 메고 오면 되죠.
아, 결혼도 안 했는데 아내가 골라줘요. 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아,
네.
재밌네요. 이런 또 제2의 직업 같은 것도 얘기해 보니까 물론 뭐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책을 읽으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이런 직업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셨다면 이번에 읽어드린 책이 조금이나마 네, 힘이 돼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책 읽어주는 여자에서 이번 주에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상과 현실이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 힘이 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가장 원하지 않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는가라는 한마디가 담긴 글입니다. 왜 가장 원하지 않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는가? 나는 시인이 되지 않았으면 무엇이 되었을까? 시가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시가 꽃 한 송이보다 못할 수 있는 것인데도 저는 지금 제 이름 앞에는 시인이라는 이름 외에는 더 이상 붙일 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고등학교 국어 교사였으며 한때는 이런저런 잡지 기자였으며 한때는 출판사 대표를 맡아 일해보기도 했으며 또 한때는 대학의 겸임교수직을 맡아 잠시 시를 가르쳐보기도 했으나 그런 직함들은 다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지금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시인이라는 이름뿐입니다. 나는 왜 끝까지 국어교사가 되지 못했으며 왜 잡지 기자가 되지 못했으며 왜 다른 일들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그만둬버리고 말았는가 언젠가 고요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건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생활 때문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제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없다고 해서 잡지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며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는 저만이 쓸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간절히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시가 직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직업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시를 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직업을 통해 보다 체험 깊은 시를 쓸 수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삶의 체험이 보다 감동 깊은 시를 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시인으로서의 삶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가장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일을 함으로써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소중한 일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오직 생활비를 벌기 위해 30대와 40대를 보내지 않았나 싶어 조금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돈을 벌어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살게 된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지만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은 한편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론 하고 싶지 않아도 정말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 지금 이 순간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만 하는 데에도 남은 인생의 시간이 부족할까봐 두렵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른다면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피아노로 시끄러운 소음밖에 내지 못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감동스러운 음악을 연주하는 이도 있다. 그렇다고 피아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이 피아노라면 누구나 가장 연주하고 싶고 가장 잘 연주할 수 있는 곡을 연주하고 싶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인생이라는 피아노를 잘 연주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장 잘 칠 수 있는 곡을 연주해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저의 피아노가 소음밖에 낼 수 없다면 그것은 피아노한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연주자인 저한테 잘못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잘 연주할 수 있는 곡은 시를 쓰는 일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만이 제가 가장 잘 연주할 수 있는 곡입니다. 저는 이제 이 곡을 연주하는 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더 이상 왜 가장 원하지 않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느냐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낭독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브라이언 맥나잇의 Love of My Life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글이었어요. 왜 가장 원하지 않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는가 라는 글이었습니다.
네. 중간에 나온 이야기 중에 피아노 연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쵸?
인생과 피아노.
어떠셨어요?
듣기 싫은 소리를 내는 건 연주자의 잘못이지 피아노의 잘못은 아니다. 맞아요. 소음만 내는 연주자들도 있죠.
네.
가끔 피아노의 잘못일 때도 있는데.
아, 그래요?
조율이 안 되거나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이 정호승 시인이 하신 건지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자신이 가장 잘 연주할 수 있는 곡을 연주를 해라 이거죠, 그죠?
네네. 인생과 피아노 공통점을 몇 개 찾아볼까요?
유난 씨가 참 잘 찾으실 것 같은데.
제가요?
왜?
무슨 근거로?
피아노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아, 저는 아직 모르고요. 배워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피아노와 인생의 공통점은 연주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좀 웃음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슬픔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요?
인생도 그렇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연습할수록 칠수록 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도 많이 경험을 쌓고 살아보다 보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쌓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좀 비슷한 게 아닐까?
또 연습을 하고 늘다 보면 한계가 있죠, 또.
아, 그렇구나.
네, 사람마다 틀리죠.
그렇죠. 인생에서도 맞아. 인생에서도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어요.
공통점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피아노가 88개죠, 건반이.
네네.
그 제때 정확하게 건반을 눌러야 되잖아요.
네.
인생도 제때
타이밍.
타이밍이 정말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맞아요. 이 한음을 다르게 치면 단조와 장조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것도 또 약간 비슷한
정말?
것 같아요.
그러네.
네. 반음, 한음 차이로 음색이 확 바뀌거든요. 그런 것도 좀 공통점인 것 같고.
그러네요, 정말.
박기빈 아나운서는 내가 가장 원하는 일은 뭘까?
네.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저 늘 해요, 늘.
어.
저는 늘 살면서 내가 이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네.
그러니까 뭐 직업과 상관없이 내가 세상에 나와서 이 일만은 꼭 하고 가야 될 일은 없나? 이런 생각도 좀 가끔 해보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아직 딱 정확한 답을 못 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뭔가요? 동화?
그래. 아니 뭐 글쎄요. 뭐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를 짚는다기보다는 그냥 이 세상에서 나의 역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있겠죠. 지금도 네.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런가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함께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내일도 이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내일 글도 기대해 주세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중에서 저는 오늘 여기에 밑줄을 그어봤습니다. 피아노로 시끄러운 소음밖에 내지 못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감동스러운 음악을 연주하는 이도 있다. 그렇다고 피아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내일은 라이브 음악으로 마음을 전해드리는 시간, 너에게 보내는 노래가 있는 날입니다. 달달한 감성에 취하게 해줄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어쿠스틱 콜라보 내일 함께 할 테니까요. 라이브 음악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 또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너에게 보내는 노래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EBS 경청 오늘의 마지막 곡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들으면서 문 닫겠습니다.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지금까지 유난이었습니다. 내일도 저 여기 있을게요.